12장 뒷장, 마지막 장면을 그냥 일단 기억을 했어요. 12장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미가엘 천사와 싸우다가 패해버린 쫓겨난 왕이, 그 다음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 장면으로 딱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야기가 이어져야 되거든요. 이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가 13장 이야기입니다. 13장을 읽으면 어디선가 본 듯한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아주 재밌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13장을 읽어가면서 두 가지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성도들은 이 본문에 어느 구절을 주목해야 할 것이냐, 그 제목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이 13장에서 나오는 장면이 어디선가 본 듯한데 이게 어디서 뭐하고 이제 비슷한지 그런 점을 좀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용이 싸우려고 더서 뭘 했느냐, 거기에 더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한번 해봅시다. 이 용이 그렇게 서가 누구하고 싸워요? 13장 전체를 쭉 보신 분이라야 뭐 다들 나올 것 같네요. 그 바다 모래 위에 서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들과 싸우려고 그냥 폼 잡고 섰는데 누구하고 싸워요?
12장 끝에 보니까 정말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아 그래 싸우려고 섰는데 네. 13장에 들어와서 이 용이 누구하고 싸우느냐 그 말이죠. 제일 큰 애도 봐도 안 싸웁니다. 안 싸워요. 싸우려고 섰는데 왜 안 싸워요? 거기 서 있었더니 1절에 보시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짐승이 하나 나옵니다. 이놈이 싸워요. 그리고 11절에도 보면요.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하는데 이 짐승이 날개를 쳐요. 그러면 바닷가에는 용이 섰고요. 바다에서 한 놈 올라오고 땅에서 한 놈 나오고 그 이 두 놈 뭐예요? 졸개? 하수인이겠죠? 이 졸개들을 시켜서 싸우지 용이 직접 나서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와 싸움을 걸 때요 사탄이 몸소 안 나타납니다. 누구를 시켰어요? 하수인들 졸개를 시켜서 싸우는 겁니다. 아담을 유혹할 때도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가왔죠? 그냥 뱀 가면 됩니다. 그냥 뱀 하면 지금 우리가 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 하와는 어떻게 그렇게 뱀이 다가왔는데 그 환자가 이야기를 했을까? 아니요. 지금 뱀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 어떤 모습이냐? 아담 어떤 놈이 다가와서 하와에게 말을 걸었겠어요? 가장 아 이거 창세기 공부 좀 했는지 가면 가장 어떤 놈이요? 간교한 놈.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랬는데 그런데 창세기 공부할 때 그런 얘기 들었는데요. 그 간교란 말이 우리말의 그 다른 성경에서는요 지혜롭다로 번역이 된 말입니다. 그 우리말로는 간교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아주 지혜롭다는 뜻입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뱀이 가장 지혜롭고 똑똑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짐승들 중에서요 가장 똑똑하고 지혜로운 놈이 하와에게 다가온 겁니다. 그 놈이 나중에 뭡니까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모양이 됐지 그 전에는요 짐승들 중에서도 가장 똑똑한 놈이었습니다. 보기도 괜찮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하와에게 접근한 모습은 지금 뱀처럼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아주 근사한 모습으로 다가와서 그 유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 성도들이 싸워야 할 대상은요.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짐승은 하수인에 불과하고 진짜 대상은 그 너머에 있는 용입니다. 바다 모래가에서 버티고 서 있는 그 용이 진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고, 우리에게 몸소 다가와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하는 건 주로 하수인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싸움은 용과의 싸움이라는 걸 기억을 하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 최근에 싸우셨으면 누구하고 싸우세요? 옆집 아줌마요? 하수인입니다. 앞에 가는 운전수 보고 욕을 해대고 차를 세 달밖에 못 모나 이렇게 고함이 될 때요. 그 전부 하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용하고 싸우면 성도들이 못 이길 거 아니에요. 이 짐승들 뒤에 용이 버티고 서 있듯이 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 없이는 용과의 싸움이 뭐 불가능하죠.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성질 도도는 사람, 싸워야 될 대상 이런 거 있을 때 유의하셔요. 이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이 사람 뒤에 정체를 숨기고 있는 용과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싸우는 방법이 좀 달라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용이 성도들과 싸우려고 본인이나 쓰지 아니하고 그 하수인들을 내세워서 싸움을 하더라. 그 싸움이 만만한 싸움이 아닙니다. 그런 걸 보면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을 박해오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뭘 보느냐 하면 저 사람들이 아니고 저 사람 뒤에 있는 용과의 싸움이고 내 뒤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런 믿음 가지고 그 어려운 박해를 견디어 나갔을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어디서 본 듯한 모습 했는데요. 1절에서 3절까지를 쭉 한번 봅시다. 우리가 닮았는가.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그 장면 잘 보셔요. 또 비슷한 장면이 뭐가 있느냐 합니까? 11절 내가 보면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13절요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런 표현도 있죠. 15절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하나 더 봅시다. 17절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지적해가는 구절들 보면 낯익은 구절들이 좀 보이죠. 어느 게 제일 낯익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과 그 하수인 두 짐승이 하는 짓이요 하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다는 겁니다. 폼 잡는 겁니다. 왜 세 놈일까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니. 더군다나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 같더라고요? 11절에 새끼 양이죠. 누구 흉내 내고 있는지 아세요? 어린 양 흉내를 내고 있죠. 아니, 어린 양은 뭐고 새끼 양은 뭐예요? 성경에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요놈은 어린 양은 아니고 새끼 양이더라.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가는 것 13절 있죠. 이거 누가 하던 일이에요? 사실은 저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에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징계를 가했던 그런 증언도 있긴 한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가하실 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흉내로 내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에다가 생기를 불었는데요. 아니, 어떤 데서 본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던 그 모습하고 좀 닮아 있죠. 17절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거,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환난에서 자기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 이마에 전부 인을 쳤잖아요. 하나님만 치나 나도 치자. 그래가지고 사탄이 표를 다 치더라, 그런 얘기 아닙니까? 비슷한 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참으로 가소롭지만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용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하기 위해서 폼을 다 잡으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장면을 이렇게 파악을 해서 보면 참 가소운 짓 하고 있다,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점을 1절부터 또 다시 한번 보십시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거든요. 그런데 이 짐승들에 속한 이 졸개들은요, 한 놈은 바다에서 나오고 한 놈은 11절에 보면요, 땅에서 나온다고 되어 있죠.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하는 것은 제 앞장에 12장에 나왔습니다. 뭐 아이고 손 괴물이네 이러지 말고요. 뿔이 열이고 머리가 일곱이면 무슨 의미라고요? 머리가 열이면 대단한 지식을 말하고, 머리가 일곱이고요. 뿔이 열이면요, 대단한 파괴력을 지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앞장에서 나왔던 거니까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하기라고요. 그 머리에 참남된 이름들이 있더라. 참남된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 무슨 이름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님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임마누엘 뜻이 뭐죠? 끝에 엘이 붙었으면 하나님입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이름으로 예수는 이 땅에 왔는데, 오셨는데, 이 짐승은요, 머리에다가 참남된 이름, 참남된 이름,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넘어갑시다. 그런 그 짐승에게 2절 끝에 보면 용이요,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그에게 다 주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여전히 그 흉내 내고 있는 셈이죠. 그 머리 중 하나가 죽게 됐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부활을 흉내 내는 듯 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4절 뒤편에 보면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이러고 사람들이 칭송하고 환송하고 하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그 장면하고 여전히 좀 비슷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 13장 전체를 보면 다른 부분에 나타났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이나 어린 양의 등장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의 능력 행함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비슷하게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 보면 어떤 느낌 들겠어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이걸 읽으면 아 뭐 그런가 보다 이런데, 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압니다. 우리 것끼리 희미하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장면을 쭉 읽으면서 무슨 느낌이 들었겠어요? 아 이거 성도들이 이들과 싸워서 고생을 하겠구나, 이런 것보다는요, 이 가소로운 느낌이 드는 겁니다. 누구하고 싸워가지고 떡이 돼가 돌아가서 원수 같겠다고 다시 폼을 잡아가지고 뭐 부대를 조직하고 뭐 만들어가 어설프게 쫓아나오는 거 보면 좀 가소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죠. 그런 거하고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그 느낌이 그러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서요, 다시 한번 더 봅시다. 여러분, 사탄의 졸개는 뿔이 10개고 머리가 7개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대적하는 사탄들은, 사탄의 졸개는요, 그렇게 힘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하면 대단히 위력적이라는 거죠. 어느 정도 위력이냐를 설명하려고 한 말이 표범과 비슷하고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고 이러더라 하는 얘기 아닙니까? 표범은 어떤 느낌을 주는 동물이죠? 표범이 말세가 돼요? 아, 날쌔다. 아, 죄송합니다. 표범은 날쌔고요. 또 날쌔면서도 아주 간교한 측면이 있죠. 또 잘생겼다 이러지 말고요.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그 다음에 곰은요. 미련 곰팅이 하지 말고요. 김이죠. 김이고. 그 다음에 사자는요. 용맹스러움 혹은 사나움이죠. 사탄의 졸개들은 이런 걸 다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이게 대적에서 싸워 이길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사탄의 졸개를 만나 보셨어요?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래도 새끼가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모양을 바꿔.
아, 그럼요. 그럼요. 아주 미끈하게 나타나고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지, 진성같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멀쩡하게 나타나는데, 아, 저거 진성이구나. 요걸 알아야 되고요. 진성인데 저놈 뒤에 용이 있구나 하는 걸 알아채야 합니다. 나타날 때는 절대 진성같이 안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이 책을 쓰셨는데요. 네. 제목이 굿으로, G-O-D, 굿으로 베스트를 빼앗는 사탄의 전략. 그 제목이 그렇더라고요. 내용은 안 봤는데 아직 그 제목만은 이제 머리에 좀 진하게 남더라고요. 굿, 좋은 것으로 책을 빼앗는.
요점은 이렇습니다. 성경 공부합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느라고 시도를 못하게 한다. 요지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말하는 베스트는 기도입니다. 근데 전도하자, 기도하자, 뭐하자 다 좋은 거란 말이에요. 이거 하느라고 가장 좋은, 가장 필요한 기도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 책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사탄의 방법이 다 그런 얘기죠. 주목해 새겨들어야 할 표현이라고 생각이 있더라고요. 절대로요. 그 의리비리한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만난 이런 저 사탄의 조개는 없단 말이죠?
저희 대학교 때는 항상 이제 신성원
예, 네, 낮은 울타리
사탄의 말씀을 대중문화를 선포했습니다.
예. 그 대중문화가 구체적으로 뭐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유해지로 말이나 굉장히 시간이 많이 됐었거든요. 90년대 초반에 그때 학생들이 그걸 많이 빠져들고 그때 당시에 뉴에이지가 확산되면서 자살률도 굉장히 높아졌던 것 같아요. 그런 데서 많이 빠져들어가지고
이제 가니까 우리하고는 별 관계 없어 보인다 그죠?
아니, 저희도 모르게 지금 많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아이템이든 뭐 컴퓨터든
빙빙 돌아가 결국 가까이 와지는데요. 그 사탄의 하수인 가는 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위력적인 사탄의 하수인 뭐냐 꼽으면 1번이 돈입니다. 돈이에요. 2번이요. 성. 여자들은 뭐 성 할 거 별로 없더냐. 남자들 모여있을 때 2번 가면 여자 이래 나옵니다. 그리고 그 문제죠.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컴퓨터에 빠져가지고 난리가 나는 것도요. 어떻게 돈 문제와 성 문제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이거 절대 만만히 볼 일이 아닙니다. 명예나 지식을 탐하는 것도요. 그 사단은 시대에 적합한 모습을 떼고 우리에게 나타나서 우리와 힘을 겨루는데 절대 이게 만만한 게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돈 문제나 성적인 문제나 아이들이 어디에 잘 빠져드는지나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 같으면 공부도 그거지 싶어요. 공부 때문에요. 공부 때문에 모든 걸 희생하는 사회가 되어 있는 건 이게 비극입니다.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뭐 다른 것도 좀 열심히 하고 그럴 수 없을까? 우리가 옛날에 살았을 때는 나이가 들어서 예를 들어서 삶이 좀 풍요로워질 만한 여러 가지 잔재주나 재미나 이런 것들은 다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 옆으로 세면서 엉뚱짓 하면서 배운 게 참 많아요. 학교 생활이라는 게 꼭 공부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요 다른 여가 활동도 참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 아이들요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겨를이 없다는 거는요 어떤 의미에서 사단의 노름에 빠져 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봐도 무리가 아닐 거란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는 진짜 좀 심하긴 심합니다. 이런 것들이 어떤 사탄의 하수인과 맞상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점을 염두에 조금은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하고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요 하는데도 무조건 거슬러 갈 수는 없는 노릇이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고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 이런 것들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능력이 있는 놈인데 이런 놈들이 그 써붙여 놓고 나오는 이름이 참남된 이름인데요. 참남이라는 건 하나님을 모욕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능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은 때로는 우리가 듣기엔 참 거부갑니다. 그런 예를 구체적으로 하나 들어보라 그러면 예체가 참 많죠. 제가 잘 듣는 이야기는 그 유리 가가림이라는 사람. 뭐 한 사람이죠? 달까지는 못 갔고.
예. 네.
소련 사람입니다. 유리 가가림. 뭐 한 사람이에요? 예. 저,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에 처음 올라간 사람입니다. 미국보다 빨라요. 1호입니다. 처음으로 지구 궤도를 돌다가 내려온 사람인데, 이분이 내려와서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예. 내가 저 우주까지 나가봤는데 하나님 없더라. 요게 참남된 소리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한마디는요, 상당한 위력이 있는 겁니다. 괜찮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함부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듯한 이런 발언들 참 많이 합니다. 지놈입니까? 개놈입니까? 지놈 캐터가 개놈 캐터라서 어느 나라 말인지 내가 잘 몰라서 뭐라고 발음했지 모르겠는데요. 개놈이랍시다. 이거 유전자 지도를 발견해놨다고 얼마나 난리북새통을 떨었습니까? 드디어 인간이 드디어 신의 영역에 한 발짝 들어갔다. 이게 그것을 좋거든요. 이런 짓들 많이 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죽을 줄 모르고. 그 유전자 조작이나 유전자 그 복제하는데 이게 위험성이 뭐냐면, 거기에 얼마만한 위험성이 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실수하면 얼마만한 위험이 있을는지는 잘 모르는데, 가끔 어떤 과학자들이 그럽니다. 거기서 만약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나온다면 인류를 한꺼번에 멸망시켜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구체적인 건 우리가 잘 모르니까요. 다만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았습니다. 아담을 쫓아내고 난 후에요. 뭘로 막았죠? 두루 도는 화염검과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걸 막아놓은 그 길을 들어가겠다고 들어가면 어떤 위험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 놓은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그 길을 어떻게 들어가 보겠노라고 지금 저 난리를 쳐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그 황우석 박사 사건이 막 그렇게 허무하게 끝났지만은 그 방면에서 그나마 세계에서 두각을 나타내게 된 그 주원민 중에 하나가요. 뭐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좋은 탓도 있고 선재주가 있는 탓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선진국의 많은 나라들은 그 연구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많이 제약을 가하고 엄중하게 감시 감독하면서 합니다. 우리나라는요. 겁도 없이 그냥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불법으로 되어 있는 행위를 우리는 공공연하게 행하면서 뛰어들어갔거든요.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 모르는데, 신의 영역, 그러면서 사람들이 발을 내디디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좀 보통 조심해야 될 일이 아니고 두려워해야 될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이름을 써붙이고 있는 겁니다. 참남된 이름을 써붙이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겁니다. 특히 아이들 무슨 영화 같은 것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아이들이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고 착하게 쓰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게 아니고, 뭘 자랑스럽게 여기요? 사고 치고 말 안 듣고 깽판 친 거나 이런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거, 그게 참남된 이름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나 우리에게 그런 저게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야죠. 자, 그 다음에요. 3절에 보시면, 죽게 된 상처가 하나 나왔더니 온 땅이 사람들이죠. 온 땅의 사람들이 그걸 이상히 여겨서 그 짐승을 따른다고 합니다. 죽을 것 같더니 살아났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이적을 행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이적은 하나님만 행하는 게 아니고요, 귀신도 행하는 겁니다. 사탄의 학생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적을 행한다고 해서 다 믿지 말라고 그랬죠? 여러분, 죽어가던 사람이 누가 안수기 돼가지고 고쳤습니다. 그러면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고쳐준 사람에게 정성을 다 해야 되죠? 그렇게 열심히 온갖 정성을 다하고 다 정성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2단이요? 2단이고 3단이더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령 여러분이 죽어가는 목숨을 구해줬다 해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귀신의 능력인지는 분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가깝게 지나는 어느 선생님이 옛날에 전도관에 갔었대요. 본인이 전도관이면 어딘지 아세요? 지금은 이름이 천주교로 불립니다. 신해쪽에 가면 아직 그 건물 남아있는데 아직 있어요. 문선명씨 박태선씨. 박태선 교도님 잘 모르시죠? 대단했던 분인데, 그분이 동방의 의인이요, 감람나무라고 자칭했었는데요. 감람나무님께서 축사하신 물 한 통에 생수가 어마어마하게 비쌌는데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고급은요, 감람나무님께서 세수하신 물. 육수가 좀 들어갔다고 그런가. 아니, 어느 정도면 그 물을 그렇게 성수처럼요 잡아가서 그 날개를 쳤을까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 날개가 안 돌았나 싶어도요, 막상 그 현장에 들어가 보면 느낌이 다르답니다. 잘 아는 그 선생님이 거의 갔었는데, 사원 수많은 사람들이 앉았는데요, 이분이 지나가면서 소위 말하면 안차를 하는 거예요. 손을 그냥 갖다 대기만 했는데요, 사람이 전기 충격을 받은 것처럼 나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한 방 먹고 떨어졌다는 겁니다. 앞만 봐도 무슨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손만 갖다 대있는데도 사람이 그냥 전기 충격이 맞듯이 툭툭 나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거 보고 그 말 안 듣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나라에 신앙촌을 몇 개 세웠더라? 세 개까지 세웠나요? 소삭하는 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부천이에요? 소사에도 신앙촌 있었어요. 저 위치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이름은 제가 들어가지고 소사에 있었고, 저 울산 쪽에도 아마 나중에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압니다. 재산 다 헌납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살았으니까.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이요, 참 좋습니다. 제가 깨져서 쓰진 안 하고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바이올린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신앙촌 물건입니다. 물건 질 좋아요. 그런데 어찌 됐어요? 거기 들어가 있던 사람들 결국은 전부 폐가 망신이죠. 결국 박태선 씨 죽고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흩어지고 뭐 재산 다 날렸다고 봐야지. 그렇게 능력이 있다고 따라갔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탄의 하수인이더라. 그렇게 되면요, 능력을 행하더라도, 이적을 행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사탄의 능력인지는 좀 살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좀 점쟁이 너무 허술하게 보지 마세요. 사이비 점쟁이 말고 제대로 된 점쟁이는 뭐 제법 능력도 행한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지 아닌지를 꼭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이렇게 능력을 행하는 걸 보고 그 사람을 따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5절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짐승이 큰 말과 삼남된 말 하는 입을 받고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며, 이 짐승이 용에게 권세를 받았습니다. 무슨 권세요? 큰 말이 뭐예요? 여기 참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 말씀이 들어가 있는데, 요 큰 말, 말, 말 요게 뭐예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말이에요.
네, 말입니다. 입을 줬는데 이놈 입이요 소리가 엄청나게 커. 그리고 나오는 말은 전부 참남된 소리로. 자, 그 듣기 싫은 소리를 크게 질러대면 여기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묘하게도요, 사람들은 큰 소리에 끌립니다. 좋은 말보다는 참남된 소리에 더 귀를 기울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잘하는 애들은 아주 좋아 안 한다니까요. 제가 저 어느 여학교에 있을 때 학생 회장 선거를 하는데요. 제가 어느 후보 하나가 나오는 걸 보고, 야, 저는 완전히 프로네. 누가 초치를 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못 신는 그 여학생들 신고 싶어 하지만 학교에서 못 신게 하는 어디 신발 얄랑 굳은 걸요. 달랑달랑 들고 올라가더니만은, 응? 여러분, 우리가 왜 이런 걸 신으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학생 회장이 된다면요, 교장선생님하고 우리 학생 회장과 싸웠더라도 이런 신발 신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막 빵! 때리고 집어던지고 이러는 거예요. 하, 대번에 당선됐습니다. 근데 모르니까 물어봤는데요. 자가 본래 저러네요 하니까, 아니요, 모험생인데. 내가 하도 재밌어서 그럼 불렀습니다. 야, 너 그 수법 어디서 배웠니? 하니까, 자기 오빠가 그래서 고등학교 학생회장이래요. 이놈이 저거 오빠한테 배운 수법이라. 거기 나와가지고 교장선생님과 선생님 말씀에 협조해서 우리가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얘가 표가 별로 안 나와요. 저 자식 우리가 참 수법을 제대로 배웠네 하니 그냥 빨리 모여요. 그냥 됐거든요. 된 그 다음날부터 이놈이 모험생이라니까? 저 형, 저 형이 된다고 잘해요! 표만 얻고 입사 닦아 붙는데. 근데 표를 얻으려면요, 큰 소리를 쳐야 되고요, 좀 못된 소리 해야 사람들이 따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만 사람 심성이 좀 그런 겁니다. 고약한 심성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뭐, 생리적으로 잘하는 거. 교통사고 나면요,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래가 막 앞도 니도 안 되고 광부터 질로 대고 보는 겁니다.
요,
운전기사요? 뭐 말도 할 것도 없죠. 그래도 뭐 다 그렇진 않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싸울 재간이 없거든 사고 내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이기는 사회이고, 이게 결국은 누가 가르쳐준 건가 하면요, 용이 준 권세고 사탄의 학생이 하는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따르는 것이라고 따르는 거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거꾸로 저기 4절 뒤편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그 짐승에게 권세를 주었더니, 4절 중간쯤에 보세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며 누가 능히 이로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이렇게 칭송을 해대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짐승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로마 황제.
로마 황제요? 그랬을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황제가 만약에 이 글을 읽었다면요, 그리고 이놈 자식 황제 승배를 거역해서 비양을 보내놨더니 귀양가가 앉아가지고 옆다위 글을 쓰고 있다는 걸 황제가 알았으면 어찌 되겠어요? 그냥 안 죽이지 싶어요. 심한 놈. 그래서 성도들에게 읽힐 글을 쓰고 권고하면 성도들은 다 알아듣지만 황제나 누가 봐서는 못 알아듣게 쓰는 게 재주입니다. 하도 성도들은 이걸 보면서 황제가 저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멸하려고 나서고 하는 저것이 결국은 사탄의 하수인 이로구나. 사람들이 따르고 뭐 해도 결국 하수인일 수밖에 없구나. 그런 걸 알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수인이요. 결국은 보세요. 그 7절에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모든 사람이 그에게 굴복하게 된다는 뜻이죠. 그런데 욕을 속에 살짝 묻어놓은 게 성도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성도들도 그 싸움에 집니다. 지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경계하더라. 그러면서도 그쪽에 사장에 묻어놓은 성도들은요?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그렇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요? 경배는 안 하더라 그런 얘기죠. 그 핍박에 굴하여서 거기에 절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런 박해를 이겨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박해를 이겨낸다고 해서 뭐 무슨 소득이 있을까요? 10절 보세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언급을 하시느냐. 10절 끝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이라 이러잖아요. 말하자면 성도들이 믿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어디죠? 10절 앞부분 보세요.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칼로 죽인다고 저렇게 설치되지만 결국은 자기가 죽을 것이고 성도를 사로잡았다고 희닥거리고 안 낳는 저자들이 결국은 사로잡힐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10절 전반부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어야 하고 인내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있을 것이니 성도들은 인내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내뱉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앞부분 얘기를 정돈을 해보면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는 세상도 그랬을 것이고 앞으로도 아마 그런 성격이 나타날 것이지만 사실은요. 열불의 일곱 머리 가진 이 짐승이 다스리는 세상이 사실은 이 세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뭐 나라가 여러 나라가 있고 뭐 왕도 여러 있고 그렇지만 그 뒷면에 영적인 측면에서 본다면요. 용에게 권세를 받은 열불의 일곱 머리가 있는 이런 그 사탄의 하수인이 지고 흔들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참 괜찮겠습니까? 참, 제가 뉴스 안 본 지가 참 오래됐는데요. 보면 신경질이 나서 못 봐요.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인내심이 대단하더라. 계속 봐요. 단 입을 가만 안 둬요. 맨날 지질놈 살릴놈 그러면서 맨날 보긴 봐요. 아 그런가요? 저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안 보겠다 해서 안 봅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한 번씩 보면 아 참 답답한 사람이더라. 어제 오후에 잠깐 저 YTN 잠깐 봤더니만은 그 돌발 영상 그거 가끔 있더라고요. 어제 그 모처럼 하나 봤는데 재밌기도 하고 답답하고 그렇대요. 어제 뭐더라? 대법원 지금 대법관 후보죠?
헌재
소장. 헌재 소장 말고 대법관 후보 한 사람이 청문회 때문에 국회에 나왔는데 타고 오신 차가 몇 cc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몇 cc는 잘 모르겠고 뭐라 그러니까 그 타고 온 차가 3000cc인데 법규상으로는 2400cc까지밖에 허용이 안 된다는 거 몰랐습니까? 찔기게 묻대요, 찔기게 물어. 결국 끝에 뭐라고 나왔냐면 돌아가실 때 그거 타고 가실 겁니까? 그래서 타고 갈 겁니다 했다가 또 한통 된통 맞았어요. 백성들을 생각하면 그렇게 법에 맞지 않는 짓을 해도 됩니까? 뭐 자꾸 이래가지고 끝에 우스갯소리로 그러면 택시를 타고 가지요. 차비가 없으면 제가 뭐 자기 당해서 그런 건데 자비가 없으면 제가 미리 빌려드리겠습니다. 택시 타고 가시면 그러면 온 3000cc 차는요 택시 뒤를 따라가면 될 거 아니에요. 자막이 그리 나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이라는 사람이 앉아가 대법관 할 거라는 사람이 앉아가 저런 말장난이나 하고 앉아있어이 잘한다 정말로. 우습기도 하고 신경질도 안 하고 짜증도 내고 아이고 이 나라 꼬라지가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게 어디면 그건 보입니까? 저는 우리가 돌아가는 세상을 이렇게 보면요 그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 사는 어디라도 그 참 꼴사나운 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넓혀가고 펼쳐가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원리가 하나님의 뜻이 더 널리 퍼져야 하지만 실제로요 열불 7머리 달린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능력 있는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고 그래서 온갖 불합리하고 추적스러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고 그 속에서 성도는요 하나님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무 비관적인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영원히 존재해야 될 세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도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요. 하나님에게만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 보면 너무나 정확하다 그런 생각 듭니다.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좀 다잡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절로 넘어갑시다. 또 다른 짐승이 하나 나오네요. 다른 하수인입니다. 땅에서 올라오는데요. 이걸 왜 새끼 양이라고 표현했는지 참 재밌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끼 양하고 어린 양하고 다릅니까? 네? 아, 어감이 다르죠. 이런 게 이제, 사람 이야기를 한다면,
원래 영어로 나온 처음 번역하기 전에는 같은 거 아니었을까요?
아 그건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이게 약간 좀 나쁜 쪽이니까 새끼야 이러고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이게 원래부터 글자가 달라진지 잘 모르겠는데 그럼 이제 번역하는 사람들의 솜씨였느냐 아니면 처음 원문에서부터의 솜씨냐 그건 한번 확인해 볼게요. 다만 재밌는 거는 왜 새끼 양이라고 표현했느냐?
욕할 때.
예. 개를 보고 개 새끼야 그러면 욕 아닙니다. 강아지는 막 되게 좋아해서 그렇지 개는 새끼 맞아요. 사람을 보고 개 새끼 그러면 이거 욕이 되지만 개 강아지를 보고 개 새끼 그러면 욕 아닙니다. 그런 느낌 나빠요?
근데
원문을 봐요.
원고 짜가지고 새끼나 의미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유비지만 그 나라에서는 그게 여기 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확인해보고 제가 다음주에 답변을 드릴게요. 저는 그까지는 생각 안하고 다만 이게 이제 예, 이 자체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은 어린 양이고 너무 사단의 졸개는 새끼라고 표현한 것. 이런 차이도 참으로 묘한 재주입니다. 예를 들면 소설을 쓰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 그 쓰는 말이 사투리에다가 표현이 좀 저질스럽다 그러면 말 안 해도요. 이 사람이 이런 종류의 사람이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을 해버립니다. 영어 가사, 흑인 영가 같은 걸 보면요. 단어에 DE가 종종 나옵니다. DE. DE가 뭐죠, 영어?
접두 어떻게 쓸 때는
모르는 게 정확하지. 흑인들이 발음을 잘 못해서 THE를 발음을 잘 못해서 발음 영어도 제대로 못하는 것들 이런 걸 표현한다고 해서 그걸 THE라는 쓰고 DE로 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주면 그 가사 자체가 이것이 흑인들이 쓰든 잘 모르든 흑인들이 쓰든 말이다 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은 사소한 차이지만요.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표기 안 하고 새끼 양이라고 하는 그 자체 속에서 이미 그런 느낌을 주는 것, 이런 것이 글 쓰는 사람들의 어떤 재주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양이 여러분 뿔이 있나요?
염소가 있나요?
아, 염소는 뿔이 있죠. 양은 없지 싶은데 이놈은 양이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하더라. 아, 있어요? 아, 동글동글한 거. 몰라요. 그런 건 나 양 본 적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런 것 같네요. 그런데 저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양떼를 인도하는 그런 그림들 보면 뿔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종류 따라 좀 다르긴 다른 모양인데.
나는 계란도 아니야.
그런데 바다에서 오는 놈은 짐승같이 된 게 나오는데요. 이거 새끼 양처럼 생긴 놈이 올라왔으니 새끼 양은 모양이요. 얼마나 보드랍고 순하고 그래 안 보이겠습니까? 그죠? 이게 보드랍고 순하고 부드럽다고요. 그런가 보다 여기는? 큰일 납니다. 이게 그 앞에 나왔는 짐승보다 더 고약한 짓을 하는 겁니다. 이놈이. 그래서 그 앞에 나온 놈은 어떻게 본다면요? 좀 정치적인 박해를 언급하는 듯한데 요 밑에 나온 요 놈은 종교적인 박해를 저게 의미하는 듯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정치적인 박해나 어려움 보다가 또 어떤 측면에서 교회는 더욱 위협적인 게 종교적인 그 위협이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통일교 잘 아세요? 한번 들어가면요. 빠져나오기도 어렵습니다. 뭐 요즘 유행하는 기처랑 그 다음에 또 뭐 무슨 무슨 이상한 사이비들 그거 참 무섭습니다. 일하시오?
아니 성인을 이용해가지고 안전 아니 그게 아니라고 성인을 이용해가지고 하나님 해가지고 조금 나오고 그게 뭐
뭐 이상한 것들이 원체 많으니까. 어저께 한 장 봐봐 죽겠는데 누가 띵동해가지고 들었더니 학생인데요 뭐 설문조사를 좀 학교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설문조사요? 종교에 관한 무슨 설문조사? 맛이 봐봐 죽겠는데. 그래서 물은 말을 정확하게 답변을 안 해요 항상. 그래서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하고 자꾸 빙빙 굴러가면 아 이것들 또 뭐구나 했는데 막 그러길래 볼일 없으니까 가세요. 가 끊었는데. 끊어놓고 가만 생각해. 내가 아무리 바빠도 저것도 불러드리고 한번 붙어볼까. 소용없다는 건 제가 압니다. 그래도 소용없다는 건 알지만,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듯이 보내놓고 나니까 그 들더라고. 근데, 그냥 뭐, 그 뭡니까. 요 화면, 조그만 화면에 보이는데 보니까, 제 학생들 같아요. 처음에 학생인데.
그쪽 계통이요, 학생.
예?
그쪽 계통이요.
어느 계통?
인자학교에.
그렇죠. 그, 진짜 정통교회 성도들은 너무나 점잖하고, 제 이단들은 교회 문표만 붙은 거 보면 찬스다 하고 달라드리고.
아, 그거 보고
아, 그럼요. 쉽거든요. 누구한테 배운 수법이냐, 그러면. 아마 바울에게 배운 수법 아닐까요? 바울이 전달을 다닐 때 주로 회당에 가서 전했거든요. 쉬워요. 일단은 성경을 다 알고 하나님을 아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전하기는 쉽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만나면요. 하나님부터 시작해서 또 가르쳐야 되니까. 아마 전통적인 방법인데. 그래서, 저 문표에 달린 집에 찾아가면 뭐 하자 합니까? 성경 공부 좀 해보자. 그 교인들은 땡땡이 치던 좀 교인들은 성경 공부 좀 하자 하면 또 찔리는 데가 있어가 또 쉽게 거절 못할지도 모르죠.
아, 내가 필요하면 전화하시면 그 목표 쳐놓고 가세요 그러면 내가 필요한 거 할 테니까 쳐놓고 가세요 그러면 무조건 그러는데
자간 이 어린 새끼 양 아주 부드러운 모습으로 찾아오지만 하는 말은요 양의 말이 아닙니다. 예? 용처럼 말하죠. 용의 말을 하는 겁니다. 생긴 거는 새끼 양처럼 생겨가지고 하는 말은요 용처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을 하는지를 꼭 들어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건지 사탄의 말을 하는 건지. 근데 무슨 말을 하긴 하는데 저게 하나님 말인지 사탄의 말인지 분간이 안 되면 어떡해요?
안 들어요.
안 들었구래요 그냥?
안 들어야지. 분별이 안 되는데 그 어떻게 들을 수 없잖아요.
교회라는 탈을 쓰고 등장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여러분 저 우리 사이비에 들어간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갈 때는요. 그 나중에 보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서 아니구나라는 걸 그제서야 깨닫는 경우가 허다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목사라고 하면 목사인지도 알지 뭐 목사도 어디 사위 목사라고 합니까? 그런 어떤 이단들이 등장할 때 본인도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책 펴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맞는지 틀린지를 분간할 능력이 전혀 없으면 꼴로 하는 거지 어떡해요.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성경 공부하자 하는 팀들이 있잖아요. JMS도 성경책 펴놓고 했고요. 또 작은 많아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를 성경책을 펴놓고 이야기를 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저게 맞다 이거 분간할 정도는 기본적으로 돼 있어야 하는데
그 이단 얘기 나와서 생각나는 게 우리도 어렸을 때 그렇거든. 교리적인 부분은 많이 모르고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뭐 말씀 듣고 성경책, 그 이단들도 공부하자는 게 다 성경책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정통적인 그런 교리를 뭐 자세하게는 모르더라도 이 말씀과 함께 그런 어떤 정통적인 그런 교리들을 조금 일반 평신도부터 시작해서 조금씩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인 교리는 당연히 알아야 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보는 눈을 좀 가지고 있으면 본문을 펴놓고 일콩절콩 하는데 아 그거 이상하네 다른 애 가는 거는 금방 의식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합니다.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꾸준히 예를 들어서 한 장로면 장로교 근데도 꾸준히 어느 정도 한 사람에게는 또 말씀도 나름대로 보고 그런 사람들이 그게 쉽게 있을 수 있지만 이제 다 믿어볼까 또는 막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교회를 선택하고 이제 뭐 이게 시작하려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감이 전혀 안 잡히죠.
당연하죠.
누군가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시스템도 없고 하면 당연히 여기 동인 쪽으로 막
초신자가 그럴 수 있다는 건 당연한데 문제는요. 오히려 오래 당연히 그렇다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않냐.
딸려야.
근데 요즘 몰라. 그런 쪽으로 많이 하는 게 애들 학교를 보내보니까요. 네. 특히 종합전화니까 상당히 선생님들이 네. 안 믿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애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요.
아, 그렇네. 와, 그건 원래 좀, 그, 네.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애들이, 이 안 믿는 애들이 기가 돌진해가지고 상당히 열심히 듣고 거기에 거의 뭐 공감을 하고 그런 게 많아요.
참남된 말에는 사람들이 기가 확 끌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얘네들은 다니면서 보면은 조금은 일이 다르다, 뭐 자기들이 배운 거랑 다르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그 속에서 그냥 가만히 방치를 한다면은 끌려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예방약을 놓는 것이 훨씬 수월하거든요.
그 좀 재현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중학교 가서 1학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이 헷갈린다는 말을 좀 하더라고요. 좀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재현이가 혼란스럽다 할 정도 같으면 다른 아들은 어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특히 뭐 귀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를 하고 또 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가 봐요. 특히 뭐 사회 선생님 같은 경우에 특히 많이 하시는가 봐요.
네, 온갖 잡다한 얘기들이 다 나올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저 우리 아이들을 튼튼하게 세워놓지 않으면 아이들도 위험하고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어른들이 더 위험해요. 어른들요? 잘 아는 것 같죠? 세상에 몰라. 그래서 그 제가 누구한테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설교할 때 주의사항 이 정도는 알고 있을 것이다 하고 넘어가지 말라. 이건 알고 있겠지 하고 넘어가놓고 남이 돌아서서 보면요 모르고 있더라. 제가 그 절감한 게 뭐냐면 대원교회에서 그 우리 집사람하고 같은 또래 여전도회가 한 달에 한 번 모여가 공부를 했는데 한 번 그 늦게 부르면 두 달 만이거든요. 한 해는 좀 지대로 하지 한 달에 한 번이 뭐냐 이거. 그러면서도 조금 했는데 제가 그때 굉장히 충격적인 거 설명을 하면서 건너뛴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을 건너뛰 있습니다. 뭐 여자의 후손 이야기라는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거라고 해서 건너뛰는데요. 얼마 후에 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이 양반들이요 교회를 굉장히 오래 다녔을 텐데 더군다나 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모여가지고 공부하자고 나오는 이 열성이 아줌 애들이 이 정도 같으면 열성도 보통은 넘는 열성인데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것이 가르치는 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니까요. 얼마나 쇼크 뭔지 압니까? 우리는 소위 원시 복음이라 하면서 이름까지 붙어 있는 그 구절을요 당연히 알 거라고 넘어가는데 그걸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참 큽니다. 그래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도 아 알겠거니 하고 넘어갈 일이 아니구나 그런 느낌이 그때 제가 아주 강하게 받은 겁니다. 어른들이 더 문제일 가능성이 참 많아요. 그리고 어른들이 분명하게 알고 있고 인식하고 있으면 아이들에게는 어떻게든 설명이 가능해지죠. 아이들이 좀 혼란스러워 할 때 부모가 잘 잡아주면 쉽게 그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부모부터 그냥 답을 못 해줘 버리면요. 하기는 아들이 질문이 하도 기발랑기 돼가지고 답변을 잘 못하는 경우도 흔히 있죠. 저희 이표현 지사 독하면 저 목사님 같은 거라 강사님 같은 물어봐라. 이거 전문으로 했어요. 그래도 그니까 아이들 그렇게 묻고 어떻게든 설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용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는 한도 분간할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눈을 키워 놓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요놈이 두 꼴이 있다는 거는요. 양은 뭐 그렇게 싸울 일도 없고 그냥 고기 오게 사는 놈인데 뭐하러 뿔이 있어야 되냐. 뿔은 전부 이제 싸움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요, 사실은 뿔이 없어야 합니다. 사탄의 하수인은 뿔이 있어야 하고요. 여러분, 목사가 뭐 가지고 성도를 가르쳐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요. 근데 그거는 안 하고 뿔 가지고 뒤바뀌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목사가 말씀을 제쳐놓고 뿔 갖고 뒤받기 시작하면 골치가 발립니다. 진짜 골치가 붑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참 많이 보여요. 뿔 갖고 들이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죠? 선도를 섬기기보다는요, 권위의식이나 힘 가지고 그냥 좀 놀라버려요.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어느 집사님이 울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전도사님, 목사가 이래도 됩니까? 그러고 한참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의의가 없어도 의의가 없대요. 근데 어떡합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그 뿔 가지고 들이받는 거예요. 용의 말을 하고 앉았는 거예요. 전부 사탄의 학생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보십시오. 이런 그 새끼 양이 하는 짓이 뭔가 보세요. 짐승의 권한을 다 가지고 짐승이 하던 짓을 다 행합니다. 그리고 13절이요. 큰 이적을 행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국 하는 짓이 우상을 만드는 거죠.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서 짐승을 하여금, 사람들 하여금 그 짐승을 섬기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양의 모습으로, 새끼 양의 모습으로 나타나, 오, 참 귀엽다 해가 살살 만지고 앉아있었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어마어마한 악행을 저지르는 겁니다. 사람들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면 단계적인 수책이죠. 대부분의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런 단계적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걸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저 통일교 합동 결혼식 얘기 좀 잘 아세요? 한꺼번에
못했던 사람들.
예. 오랫도록 결혼 못했던 사람들 모아가지고 결혼식 치러주고 그러면요, 그런 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합동 결혼식을 하려면 경비가 싸게 칠까요? 비싸게 칠까요?
네? 본인이 결혼해도 10만 올렸지. 몇 달 그 기간이 있어요. 네.
아, 합동 결혼식이 경비가요, 자기들이 다른 데서 개인적으로 드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가 기독교부 2001년도 자료입니다. 2001년도에 나왔던 기독교부 내용인데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그 필리핀이나 태국 처녀들을 10,000,000원에 데려와가지고요, 합동 결혼식 하면 결혼식 후에 7,000,000 내지 1억에 가까운 재산을 헌납해야 합니다. 문 교수가 죄를 용서해 준 총 탕감비 1,200,000원, 그 다음에 합동 결혼식을 하면 문선명 교수의 참 아들딸이기 때문에 문 교수에게 재산 소유권 이전하는 뜻에서 이름이 총생축 헌금이라는 게 2,100,000원, 나라를 위한 구국 헌금 1,000,000원, 지옥 간 조상 천국 보내는 헌금 3,300,000원, 4월 10분의 3 헌금, 8대 명절 헌금, 각종 교회 행사 헌금. 능력으로서 못하죠.
아니, 그 합동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끼리 신문 뭐 기층이나 이렇게 나는 거 보면 저는 그냥 아, 이거 미끼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불러다가 일단 처음에는 결혼 시켜주고 뭐 생활 틀어서 좀 마련해주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렇게 접근해가는 그런 걸로 알았는데, 원래 그 내막은 또 막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고 아는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럼 많이
결혼식을 딱 했는데 몇 달 지나도 그 결혼기간이라 절대 신부 갈 때는 따로 그 얼굴을 딱 결혼식 때만 보고 못 들어요.
초창기에는 그 통계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하와의 범죄가 뭐냐면 그 천사하고 그 성관계를 가졌다고 설명을 합니다. 왜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었으면 부끄러우니까 입을 가려야 되지 왜 하체를 가렸느냐 말이에요. 그건 성관계를 한 증거다. 그래서 인류의 피는 사탄의 피가 흐른다. 이 피를 참 아버지의 피로 교체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피가름 교리란 게 있습니다. 그 교체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결혼하고 첫날 밤을 문교자고 지내면 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결혼하고 신부가 전부 저 문교자고 첫날 밤을 다 지냈습니다. 그걸 피가름 교리라고 합니다. 근데 문교자는 늙어가고 그 다음에 결혼식은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좀 대체가 된 셈이죠. 대체가 돼가지고 그 범죄한 피가 흐르기 때문에 결혼을 하고도 40일 동안 부부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따로따로 합숙해가지고요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남자가 34세를 넘거나 아니면 3년 동안 전도 기간을 거친 사람만이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들어가도록 그려져 있습니다. 안 하고 말죠?
아, 근데 그런데 어떻게 성인들 이렇게 잘 뻗쳐 나가는 것 같아요?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상하네.
그러니까 그 누가 책을 보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지식은 지식층들이 엄청 많아지는데 그 이단애들은 어떤 빠져들어가고 이렇게 도저히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서 쉽게 그 지식층이라는
아니 그건 상당히 내가 자금력을 낸다는 소리 내가 듣긴 들었는데
단순히 자금만이 아니고요 네. 그 이단들에게 그렇게 휘말려 들어가는 거냐고요. 16절 한번 보세요.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한 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동들로 그 오른손에 나기마의 표를 받게 하고 그렇죠? 이 사탄의 하수인이 사탄의 표를 받는 자들이요 무식하고 무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 안에 큰 자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크다는 사람이 영적인 존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어떻게 저렇게 지혜 있고 공부 많고 똑똑하다는 사람이 그저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저 진짜 용하다는 점쟁이한테는요, 빽 안 되거나 줄, 그, 못, 들어가보지도 못합니다. 국회의원들 정도만 돼서 전문으로 가는 점쟁이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는 우리가 한번 만나보지도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힘있고 권세있고 많이 배웠다는 사람도 이런 영적인 존재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영락없이 그렇게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사람 모양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에 따라서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이 복이지 여러분들이 잘 모를 때 누군가가 엉뚱한 소리 했으면 거기 어떻게 딸려갔을지 장담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고 잘 믿고 바르게 믿고 있다는 자체를 복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좀 더 있다가 그 문교수께서 돌아가시고 나면 성인과 어떻게 될까 궁금해요.
문교수도 가면은 그냥 다 넘어가요.
등장기를 넘어가는 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상한 현상을 보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저기 또 어느 교회 가면요 그 목사님이 안수기도 하면 뒤로 넘어가는 파가 있습니다. 그 파가 있어요. 그 계열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안수할 때는 꼭 뒤에 한 사람이 받쳐줍니다.
용기가 아니고 진짜요? 일부러
왜 일부러 넘어져요? 예, 넘어지는데 그냥 딱 넘어 뒤로 넘어가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안 받치면 쿵 떨어지니까 뒤에서 살 받쳐가지고 아니 살 받쳐가 바닥에 그런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아니 저 어디 한번 갔는데 예? 넘어갔는데 저는 안 넘어가고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뒤로 이렇게 잡아당기고 그러는 게 아니라 엄지 이렇게 그렇게 딱 하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되게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예. 넘어가야 되는데 왜 안
넘어가요? 아니 다 뭐 그런 사람들도 어떻게 넘어간 뭐야 그래서 다 사람이 넘어가니까 그냥 제가 느껴봤는데 안 넘어가니까 제가 가만히 있어도 안 넘어가는데 왜 그 뭐 뒤로 넘어갈 수 없지 가만히 있는데 머리를 이렇게 딱 손에 힘을 주면서 뒤로 이렇게 막 끌면서 넘어가라고 끌면서 뒤로 가도 그렇죠 안 넘어갔거든요. 안 넘어가는데
잘한 방법이
아니 그냥 그거 그게 아닌데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딱 해가지고 힘을 손에다 딱 줘가지고 이렇게 끌면서 넘어가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었거든요. 기초교회 한 50명 모이는데 그들 저희 아버님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했어요. 근데 이사무엘 목사님이라고 지금 별로 부흥이 안 하시는데 그 당시에는 대전 시내 외 한 교회에서 부흥이라고 잘하면 여기저기서 이제 다른 교회 목사님 와서 참석해보고 괜찮다 싶으면 또 확 계속 이어지잖아. 좀 인기가 있었던 그런 목사님이신데 진짜 이렇게 손수건 가지고 강대상에 세워요. 이렇게 한 서너 명을 다 믿음으로 이제 그런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합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다 하고 정말 순수한 믿음을 가진 분들은 올라오십시오. 확실히 그 능력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러는데 다른 걸 뭐 그냥 그때 있었는데 누가 봐요? 제가 나갔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앞에 나갔는데 예, 다들 그렇게 목사 딸이들이래서 너무 빵 넘어가져야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앞에 순수는 늘 하더니 앞에 여자분 집사님 남자 다른 교회에서 나오시는 게 이제 소문 듣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 별로 안 나가던데 이렇게 넘어가서 흔들은 사람이 진짜 넘어가게 하는데 이제 눈 감고 있잖아 이렇게 이제 기도했으니까 그래서 막 반주나 막 나오고 막 넘어가지 나는 이 생각만 하고 있었는지 안 넘어가지 이렇게 온다는 좀 그랬는지 분위기가 떨어가니까 얼른 들어가라고 이제 그러고 뭐 이게 뭐 어떻다 막 이런 얘기는 안 했는데 하여튼 그 넘어가는 얘기하면 난 그때가 생각이 나요. 지금 생각하니까 내가 넘어갔었어야 되는데 얼마나 우리 아빠도 당황한 거라고
경험했기 때문에 넘어갈 때 그 목사님들이 제가 딱 느껴보니까 이렇게 뒤로 넘어가라고 손을 흔들면서 이렇게 그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겠더라고. 왜 이렇게 끄는 듯이 힘을 하면서 그러면서 신경 쓰지 마라. 뒤에서 잡고 있으니까 사람이 있으니 신경 쓰지 마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저와 같은 분도 자기도 막 이렇게 힘을 이렇게 줘서 억지로 자기 지금 넘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게 그런 게 있구나 하세요.
근데 이상훈 목사님은 힘도 안 줬어요. 그거는 내가 나중에
이제 앞에 아니, 그러니까 이 넘어가는 그 계열이 있어요. 그래 그쪽에는 그 넘어가는 걸 보고 아 이러는데 그런 이적이나 무슨 이상한 현상을 보고 혹하지는 말라니 넘어가라 그럼 넘어갔듯이 뭐
이게 마음으로 그게 그런 거 아니냐.
가만히 있어라. 내가 생각나는 게 뭐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모두가 감격해서 울고 불고 할 때도요 이게 왜 우는 건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예를 들면 그런 경우는 아주 못된 케이스에 해당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분위기에 잘 안 흔들리고 그 다음에 아닌데 싶으면 확실하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세워져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신기한 현상에 이끌려가지고 가느냐 이런 걸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 이런 데 너무 끌리지 말고 작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뭐 좀 넘어가더라 하면 좀 넘어가듯이
목사님 단체생활 하기 아닌데요?
네?
단체생활 하기 아닌데요?
저는 괜찮은데 어려울 때가 있긴 있죠. 예를 들면 옛날에 그 어느 집회에서 제가 학생 시절입니다. 목사님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 훌쩍훌쩍 하는 분위기가 거의 됐는데 그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부 손 들고 통성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앉아가지고요. 아니야 지금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거하고 이 뭐 하나님께 울고불고 기도하고 이게 지금 무슨 관계가 있는 건데 말똥말똥 해가 이렇게 뒤를 둘러봤는데요. 전부 손 들고 지금 뭐 난리가 났대요. 그는 이상하다 이랬는데 나중에 세월이 좀 지난 뒤에 그 얘기를 어디선가 하다 보니까 내 같은 놈이 저쪽에 또 하나 있었대요.
아니 그 단체 생활이 되게 힘든 게 그거예요. 나는 모임이라고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뭐 개모임조차 하나도 없는데
단일이 고약한 탓이에요.
고양이 뭐 일률적으로 그냥 언제 날짜 딱 정해주는 것도 너무 싫고 내 의지가 잘 안 되니까 나는 사람이 그때 모임 맡겨서 그리 안 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막 내가 선택해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럴 때는 침묵하고 따라가시면 근데 그게
너무 안 된다 그래요.
아, 난 내가 가서 너무 힘드니까
따라가는 거 나왔다.
네, 이게 이제 언제 되느냐면요. 내가 이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가지고 할 수 없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고 아이들 키워야 할 이유가 있는데, 거기 있는. 딴 데 가거나 다 이기는데, 어디 가서 못 이기는 거니까. 자식한테만 못 이기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배우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허물어지기도 하고, 물러서는 것도 배우고. 그래서 아이를 안 키워본 사람하고, 키워본 사람하고, 천지차가 되는 거예요. 아마 서서히.
아, 모르겠어. 진짜, 뭐, 내 아들이 나 같으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이 들고, 친구들 별로 많이 안 만나고, 뭐라고 어떡하냐. 싶은 생각이, 그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뭔 얘기 하다가 옆으로 많이 써버렸네. 아,
그 문을 넘어지는 얘기 하다가.
그래서 사람이 그런 약한 존재이고요. 큰 자나 작은 자나 사탄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은, 그게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 서 있지 아니하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많이 하는 박사라도요 사탄의 실수에 넘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소용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유명한 표 나오죠. 그 17절이에요.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런데 매매를 못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 표가 없어서 매매를 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나 손실을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어떤 측면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계시록 앞부분을 할 때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것 같아요. 그 예를 들면 왜 뭐라고 그러죠? 단체 그래서 뭐 요즘 같으면 요식업체 무슨 연합회 거기에 아입 안 하면 식당 못 열도 이런 형국입니다. 옛날 같으면 그런데 그 단체들마다 우상을 섬기거든요. 자기들이 요즘 같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단체 명을 세우고 뭐 단체 길을 두고 뭐 이런 식인데 그 함께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성도들이 그걸 거부해버리니까 결국은 그런 데 어떤 생산활동이나 이런 데 참여 자체가 원천 봉쇄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앞쪽에 아마 그 일곱 교회 설명할 때 제가 그 설명 드린 걸로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경제적으로 제약을 받거나 손실을 받는 게 있는 경우가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 각오를 어느 정도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666이라고 하는 거예요. 666이 뭐예요? 666이 짐승의 표다 이래가지고 여러분 혹시 차남바가 666 보면요? 그래요? 혹시 저 집이 뭐 6동 6동 66호라든가 뭐 이래 되면 어때요? 집을 살라고 보니까 6동 66호더라. 사야 돼 말아야 돼요? 별로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사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시집 장가 가는데 하필이면 2006년 6월 6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우리 저 조카 딸내가 2006년 6월 6일에 시집을 갔거든요. 아이 자식 용감하다 이랬는데요. 여러분 666에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코드가 666이다 아니면요 이 뭐야 주민등록번호 아니면 신용카드 넘버 시대문 소리입니다. 666엔 신경도 쓰지 말고요 단지 하나의 상징적인 표로 해놨, 여기 뭐냐면 사람의 수다 그렇게 해놨죠. 사람이 666이란 뜻입니까? 아닙니다. 7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숫자고 하나님에서 하는 모자라는 6은 사람을 가리키는 숫자다. 그걸 세 개를 연결시켜 놨는 건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건 뭐냐면 18절에 보면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 보아라 하는 건요. 이 짐승들이 나와서 이렇게 위력을 떨치고 있는데 저놈이 짐승인지 하나님인지 그걸 분간해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의 의도가 그거예요. 짐승이 사람들에게 표를 붙여놓는데 666이라는 도장을 찍어놓고 다닌다? 이게 아니고, 저들이 하는 말, 저들이 가르치는 것, 그 다음에 그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이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하는 건지 그걸 분간해내라. 그게 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옛날에 그 이 숫자를 가지고요. 숫자 노름을 참 많이 했습니다. 사람 이름을 숫자로 풀어보면 누가 666이다. 뭐 집에 가서 심심하거든. 여러분 이름을 숫자로 한번 풀어보세요. 뭐 얼마가 될란가. 우리는 그런 거 없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있어요. 철자에 남바가 다 붙어 있거든요. 간단하게 이러면 돼요. 기억은 1, 니언은 2, 디귿은 3, 노래가 가면 9까지 가고 10까지 가야 되겠네요. 그 다음에는요? 아여여는 뭐 20, 30, 동그라미 붙여 나가고요. 이런 숫자를 또 만들어 가가지고 내 이름에 갖다 넣어가 이렇게 해보세요. 혹시 666T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 옛날에 이리가 귀에 맞춰가 666 많이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뭐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는데 다윗도 666이란 말이 나왔고요. 나폴레옹, 히틀러, 네로 이래서 전부 666이 히틀러를 가리킨다, 네로를 가리킨다 뭐 많이 했었는데 그렇게 이걸 이해할 게 아니고 짐승의 도장을 666이라고 상징화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미치지 못하는 인간의 숫자를 사용해서요. 그래서 지혜가 여기 있다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짐승의 말인지 그걸 분간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 그렇게 분간하라는 뜻이고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666이라는 숫자에 그렇게 매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제 진료지만은 이 녀석이 6년 6월 6일에 시집 갔다는 게 용감하다는 생각 들어요. 관계 없습니다. 미역국 먹으면 시험에 떨어진다고 미역국 먹으면 안 된다. 미역국 먹고 시험 치러 가서 덜컥 듣는 게 잘 하는 겁니다. 혹시 뭐에 차를 샀는데 차 넘버가 666이 나오거든요. 잘 모르고 다니셔요. 왜요? 계시록에 말하는 666이 이 차 넘버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거는 저 거짓 선지자 혹은 가짜 사이비가 하는 저 말이 저게 하나님의 말인지 짐승의 말인지 분간해 내는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숫자의 666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그 처음에 제가 최근에는 뭐 읽은 적 없는데 나갔을 때 읽었던 기억에 666 한참 막 나오고 이랬을 때요. 이제 이게 666 속에 또 바코드 속에 맞춰져 있는 숫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풀면 666이다. 결국 그게 이제 세계 시장 경제를 잡는데 점점점 카드화되고 현금이 카드화되고 나중에 카드마저도 사람들이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다. 그럼 이제 손목에 새긴다, 뭐 이마에 새긴다, 찍찍 이러면 이제 그 표를 받아야만 뭐 이제 경제생활을 할 수 있고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성도들의 마지막 그 환란이다. 그때 그 표를 이제 못 먹고 못 죽더라도 그걸 말아야 된다. 존중해라. 뭐 이런 얘기 굉장히 충격적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뭐 설교도 하셨고 상징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는 있지만 아직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그런 느낌들이 많을 거고 솔직히 저도 머리를
계시록을 뭔가 신비롭게 뭐라고 자꾸 포장해가 사람들을 끌려는 사람들의 뭐 수단이고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걸 본다면 예를 들어서 바코드를 공안회가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바코드 좀 유심히 한번 보셔요. 긴 게 세 개 있거든요.
네.
긴 게 세 개 있는데 이게 숫자를 얼마를 가리키는지 잘 모르는데 누가 설명하기는 또 긴 거 세 개가 666, 6자다 뭐 그런 사람도 있긴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있거든 바코드 유심히 보면서 저 1은 어떻게 표기했고 2는 어떻게 표기했는지 한번 살펴보셔요. 뭐 되게 눈 밝은 사람은 찾아낼지도 모르겠는데 정말 오만 소리 뭔 소리 해도 이런 소리 저런 소리 해도 이 본문이 그거에 신경 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666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다만 그거보다가 더 좀 분명할 거는요 이 666수를 어디다 새겨요? 보세요. 어디에요? 오른손이나 이마야. 왜 오른손이나 이마에다 잡나? 잘 드러나라. 제가 우리 옛날에 와 그 학교 무슨 공락근가 오고 고충새끼가 오라고 손등에 손바닥에 없어잖아요. 손바닥에 전화놓으면 집에 갈 때까지는 알았는데 고 있던 아침에 보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손등에다가 쓰는 놈들이 가끔 있긴 있었는데 제가 이 학교 갔더니 아이들이요. 이 학생들 여기다 적어놨어요. 내가 이거 얼마나 놀란지 압니까? 손 안에 쓴 거는 남한테 안 보이잖아요. 손등에 쓰면 버스 타고 가다가 이 혼동된 망신인데 어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저렇게 인격 모독스러운 짓을 했느냐. 충격스러워서 내가 말도 못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 저거가 썼어요. 본인들이. 아니, 하여튼 내보다가 더 강심장이다. 뭐 그런 느낌을 좀 받은 기억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요. 하필이면 오른손이고 이마라는 거는 확 드러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차라리 이런 구절을 보면서 아 사탄 내 졸개들도 말이야 도장받은 거 팍 드러내고 티를 내고 돌아다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몰래몰래 숨어가지고 내 그리스도인임을 감추고 다니는 것은 이건 차라리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666이 뭐시기 저시기 가는 거다 훨씬 이 글을 준 의도에 적합한 겁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죠. 한 직장이나 가깝게 지내면서 실컷 지냈는데 몇 달이나 지난 다음에 어? 교회 다니세요? 이 기간이 많이 걸리면 걸릴수록 둘 다 이 문제가 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어떻게 하든지 내가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러는 것이 이 구절을 보면서 오히려 은혜 받는 방법이지. 그럼 지금부터 누가 뭐 육육인지 뭐니 다니 카드들라면 그 웃고 넘기세요. 그리고 차남바가 나빠서 이거 팔아야 되겠다 누가 카드들라면 그냥 얼른 사세요. 싼 값에 주거든. 그래서 그 뭡니까 이어 공부만 시험 떨어진다 할 때 그거 당당하게 먹고 가서 붙고 666이 자신이 그게 666이 아니고 오히려 소리 소문 없이 다가와서 유혹하는 그게 666이다. 차라리 그걸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 그게 이 끝에 말하는 게 그게 지혜고 총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표 찍힌 거 보고 아 이거 사탄이네 이거야 누구나 하는 거죠. 그건 지혜도 아니고 총명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신용카드 넘버가 어쩌고 뭐 바코드가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냥 웃고 넘기세요. 그건 그냥 바코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빨리 어느 정도 유통되는지 그
여러분 보세요. 저 슈퍼마켓 같은 거 대형 마켓에 짐을 잔뜩 넣어놔 놓고 사람들이 빼가고 사가고 이러는데요. 오늘 무슨 상품이 얼마나 나갔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아니 어느 상품이 팔려나가지고 재고가 얼마 안 남았으면 그걸 어떻게 파악해가지고 또 주문을 할 거예요.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오늘 뭐가 많이 팔렸네 여기 많이 비었네 주문해 여기 집어넣고 이래간 장사 못합니다. 그래서 일일이 물건을 살피지 않더라도 물건 팔고 난 그 자리에서요 오늘 뭐가 팔린 것이 얼마고 재고가 얼마 남았고를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그 편리함을 위해서 그게 만들어 놓은 게 바코드거든요. 그거하고 사탄하고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실병은 그런 거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눈을 유혹하려고 하는 그런 일에 전부 신경 쓰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게 귀신의 말이냐, 아니면 사이비의 유혹이냐 이런 거 분간할 능력을 키우는 게 차라리 이 말씀에 더 부합한 겁니다.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을 이래 용이 흉내 내면서 엿다구 짓을 하고 앉아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는 이걸 보면서요 요 하나님한테 치고 땅으로 쫓겨 내려와가지고 요 가소로운 짓 하고 앉았구나 하나님이 이건 내렸습니다 하고 표시를 딱 했더니 요 자식들도요 요거는 내 거야 하고 두들겨 앉았는데 이걸 보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마 웃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이 땅에 힘들고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그리고 이 용이 하수인을 데리고 아무리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에게 쫓겨났잖아. 결국은요 완전하게 쫓겨나기 전에 바라가는 정도련이 그리고 웃고 넘어가는 것이 이 본문을 읽은 바른 태도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고 재밌게 그러세요. 나중에 내가 바코드가 찍힌 이 단위를 걱정하지 마세요.